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3면 어간에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해해야 할 텐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마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분 뜻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질문은 더 생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세상 어디서든 뜻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유명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는 뭐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성경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시면 우리가 뭘 하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또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분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라고 인간을 그려내지 않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역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그 예루살렘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앞두시고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의 직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일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16장에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보내셨다고 이제 예수님도 그 전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테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그렇게 흘러가실 것인가? 그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 십자가로 나아가는 일을 어떤 식으로 감당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14장과 15장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가보시면 거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쟁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이제 들쑤시고 다니셨죠. 그 질문을 제기하시고 그 논쟁을 하셔가지고 사람들 눈밖에 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이기로 이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미움 정도로 받았다면 이제는 그 죽이겠다는 결정을 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움직이시는 이야기가 14장부터 펼쳐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를 이제 익히 잘 알고 계셨던 것 같고 예수님 자신도 그 일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3절부터 9절에 이어지는 그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 속에 이제 들어와 있죠. 3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잠을 주로 주무셨는데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머리에 붓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화를 내죠. 왜냐하면 향유가 비싼 것이어서 대략 1년치 연봉에 해당할 만큼 값진 것인데 왜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이제 이렇게 불편해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셨던 게 아닌 걸 우린 잘 압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니까 부자인 거 아시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그 다음에 나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데 유독 이때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내 장례라고 얘기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을 건 줄 알고 아시고 지금 움직이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아마도 그 이 향유 부은 사건 이틀 후 정도에 돌아가시는데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으니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내가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절차로 향유 부은 사건을 이제 받아들이신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일을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건 또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받아들이시기론 하지만 마음이 훨씬 복잡하신 것 같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32장 2절로 가보시면 이제 겟세마네 사건에서 나옵니다. 이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유명한 기도인데 이 기도는 향유 부은 일 다음 날쯤 이제 있었던 일이죠. 거기 보시면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몇 부분만 살펴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제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기도할 테니 나하고 좀 같이 있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데리고 가시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시기를 3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마음이 담담하시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으신데 가고 싶지 않으시죠. 어느 정도로 가고 싶지 않으시냐면 35절에 보면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죠. 지나가기를 구하여는 비껴가기를 구하였다는 말입니다. 나한테 생기지 않고 나를 지나쳐서 가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일이 싫으셨냐면 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죠. 36절에서도 보이듯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가 허락만 하시면 이거 안 겪고 싶다고, 정말 피하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예수님이 마음을 살펴볼 때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은 몹시도 어려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던 일이죠. 그래서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했으면 죽음을 피하셨을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제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겪게 되시는 이 14장 15장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향유 사건에서 보듯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죽음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셨지만 한편으로 겟세마네에서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 이 일은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일, 외면하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이 일을 어떻게 겪어가고 계시는가? 14장 앞부분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이 일이 이제 이렇게 소개됩니다. 잡히기 전까지의 일이 이제 두 가지가 기록이 되는데 하나는 유월절 식사에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14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유월절 식사하고 관련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방도를 얘기하셔서 방을 찾게 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17절부터 21절까지가 한 일화고 22절부터 26절까지가 하나의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때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신 일이 뒤에 22절부터 나와 있고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식사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17절부터 오시면 점을 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식사 가운데 꺼내시는 얘기입니다. 식사하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꺼내셔야 싶기도 하고 또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왜 성경은 굳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 이제 하는 생각도 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팔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누가 팔 사람인지를 지적해내서 예수님을 못 팔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꺼내신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이제 그럴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팔리고 싶지 않으셨던 마음이 있었던 걸 보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아마 예수님 아셨을 텐데 그럼 그 곁에 11명이나 있으니까 그놈 잡아다가 묶어놔라. 접선을 못하게 이제 이러실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를 꺼내시죠. 그럼 왜 꺼내셨을까 보면 생각해보면 어쩌면 팔릴 일은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팔자가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받아주시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지도 모르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으셨는데 피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자가 있으나 나는 막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어조로 그 주어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팔자가 있으면 가만히 안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그 일을 그대로 감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이 이야기를 꺼내셔서 그래도 나는 이 일을 막지 않을 것이다. 내 일이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일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여기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감람산 사건에서도 이제 이어지죠. 27절부터가 감람산으로 가셔서 벌어지는 일인데 여기도 이제 두 개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겟세마네 기도이고 이제 그 앞쪽에 하나의 일을 더 기록하고 있죠. 이제 감람산에 가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역시 성경은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사건으로 우리는 주로 기억하지만 지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얘기를 꺼낸 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을 비난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날 쫓아오려고 했지만 너희 나 다 버릴 거다. 다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만날 거를 얘기하시죠. 28절에 보듯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 거기서 만나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훨씬 비장한 느낌을 이제 갖고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이제 곧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다 떠난다고 해도 너희와 함께 도망가지 않고 이 일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는 게 문맥에 더 어울려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죠. 바로 이어지는 겟세마네 사건에 혼자 기도하시지 못하고 제자들을 셋을 굳이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나서긴 했지만 기도하는 내내 깨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조차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좀 옆에 있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데 그 시간에 함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고 또 와서 또 깨우시고 또 와서 또 깨우시고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꼭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이 외로움에 동참해서 좀 같이 격려해주면 좋겠다고 여기셨던 그런 대상들인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셨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고 하는 마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저는 절대 안 떠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부인까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베드로를 우습게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날 떠날 상황을 매우 애처로운 마음으로 얘기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버리고 떠나가지만 나는 여기 있을 것이고 나는 너희가 떠나더라도 너희와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지는 일, 홀로 남겨져서 넘겨지는 일을 나는 그대로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고 제자들한테 무기 들고 맞기도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시는 거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거부하시고 나는 이 길로 계속 간다. 너희들이 다 따라오지 않아도 계속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이 길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죠. 자, 죽음 직전의 시간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유의사로 시간을 사용하실 수 없게 되니까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겠다고 하신 일입니다. 자, 기도에서 벌어진 일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35절과 36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원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서에 이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을 잠깐 넘어가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35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응답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하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소원 사이에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소원이 이긴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의 씨름이 이 기도 가운데 있었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관철하는 것으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없었다면 도망가실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해서 죽음을 피해가려고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보시면 마가복음 14장에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입니다. 14장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만나러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가자, 잡히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신데, 이렇게 힘써서 십자가로 한 걸음 내딛으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에서 이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굳이 잡으러 오는데 굳이 가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을 드느라 이제 칼로 사람 귀를 베는 일이 나오는데, 그 일도 이제 뭐 더 부추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잡혀가시죠. 이제 이 잡혀가시는 일,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일을 보면 잡혀가신다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표현되지만 능동적으로 잡혀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마음속의 복잡함을 다 끌어 안으시고 나는 잡혀가기로 했다 해서 이제 잡혀가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면모는 뒤에 이어지는 신문을 받으시는 사건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53절부터 15장 15절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이제 겪으신 일이 나오는데, 이제 두 번 신문 당하시죠.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둘째는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시죠. 근데 신문을 어떻게 당하시냐면 좀 이상스럽게 신문을 당하시죠. 그 6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온갖 고소 내용들을 들으시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시죠. 근데 여기 그 고발 내용들이 전부 맞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들도 맞지 않아서 마땅히 고발할 내용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몇 마디를 하시면 역시 그 고발 내용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풀려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풀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지금 막고 일부러 침묵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죠. 이와 같은 면은 15장 예수도 보시면 빌라도도 똑같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도 역시 그와 같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얘기를 하면 풀려날 수 있었는데 풀려나지 않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가운데 유독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한 경우씩 나오는데 제 그 경우들을 보면 이 대답이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61절에 가보시면 대제사장이 묻죠. 침묵하신 예수님에게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내가 그니라 찬송받을 자의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그리스도라고 불리면 이제 그 대제사장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모든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불리면 죽어야 되죠. 신성모독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또 빌라도가 물을 때도 한마디 대답을 하시는데 15장 2절에 가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만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데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빌라도가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반란이냐 하는 것 한 가지였을 텐데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로서는 나머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왕이라고 하면 풀어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총독으로서는 넘길 수 없는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이 두 경우는 적극적인 답입니다. 자, 어떤 의미 적극적인 답이냐면 죽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답인 것이죠. 그래서 굳이 예수님은 답을 하셔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여버리시고 맙니다. 사태를 악화시키셔서 이제 이 말을 듣고는 누구도 예수를 놓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도달한 곳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이제 대략 하루 정도 걸린 시간의 일을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하나님만 버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사람들도 버렸고 예수님께 호응하던 군중들도 버렸고 제자들도 버렸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부인했고 모두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마저도 버린 자리에 내가 와 서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 여기에 도달한 것이었을까요? 마가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은 여러 차례 피할 길이 있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일을 외면하실 수 있었고 도망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그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죽음에까지 이르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일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냥 이루어질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신 것이었죠. 몹시 죽기 싫으셨고 외면하고 싶었고 마지막 잡히는 그 자리까지도 제발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셨던 그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으로 나아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앞서 보이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대조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또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매우 수동적으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잡히게 생기면 부인하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잡으러 오면 잡히고 그리고 풀릴까봐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언하시는 식으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 일에 대한 반응이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의 증언이 나와 있는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뚜렷한 해석이 이 백부장의 증언인데, 백부장이 왜 뭘 보고 이런 증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백부장의 증언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도다라고 이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옆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경험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이란 어떻게 나에게 경험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마음에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않을 만큼 확고한 경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그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 어울려 보이는 분도 없을 텐데,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복잡한 심경을 경험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길을 간다고 해도 다른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고 순종뿐이다 같은 마음은 인간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안 그러셨던 것이죠. 오히려 가는 내내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실컷 보게 됩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만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달리 할 수도 있는데 같은 일이 계속 나타나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그래도 나는 그 일로 가지 않겠다라고 계속 다짐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폭풍 속 같죠.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 다시 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다른 길도 있지 않는 걸까? 아니, 다른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은 참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자꾸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린 늘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복잡하게 살 것입니다. 늘 당황해하고 그리고 때로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 것이죠.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도 되나, 폭풍 같아도 되나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런 마음 갖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이란 다른 걱정, 근심, 두려움이 전혀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의 삶이란 그런 걸 다 안고 폭풍이 있는 것 같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일이죠. 그 마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할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 것이다.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마저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죽음으로 당당히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품고 오신 분으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겠으나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드리는 순종을 주님께서는 기뻐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몹시 무겁고 어려운 발걸음이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도 쉽지 않았고 한 걸음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마음의 싸움을 안고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주님 가신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번민하고 방황하고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앞에 신음할 때가 있사오나 주님,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폭풍 같은 마음을 지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맛보는 그런 영광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